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과 인격, The Faith and Personality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인격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인격이 함께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말할 것 없이 함께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게 될 때 왠지 이 신앙과 인격이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신들, 우리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성의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인격은, 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성숙됨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자녀라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크리스찬의 그 인격 가운데서 자라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자라나야 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더 고매하고 더 성숙된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높은 어떤 인생의 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에 있어서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되며 왜 우리가 진정한 인격의 사람으로 다져져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그의 자녀인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자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명령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선한 양심과 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나의 이런 마음이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일 뿐 아니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가 무릎과 눈물로 그리고 기도로 낳은 그의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편지의 그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신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단호하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꾸짖고 강하게 경계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도와 사랑과 눈물로 그렇게 낳은 영적인 자녀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갈라디아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가만히 들어온 어떤 자들 바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한 위기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될 때 그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그 성장 배경에서 자란 자들이란 겁니다. 이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이 있어.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경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특히 지금 얘기했던 그 거짓 교사들 이 율법주의적인 그 교사들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의 순수함을 변질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엉뚱하게 가르치는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세계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 앞에 사도 바울은 이 4장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어떤 관계를 얘기하느냐면 이 율법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질 당시는 뭡니까? 구약 시대죠. 그렇죠? 구약의 성도인데 사도 바울은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느냐 하면 구약의 성도와 율법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일 것 같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바로 성도는 뭐가 같으냐 하면 그 주인의 그 유업을 상속을 이어받을 그 주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가 같으냐 하면 청지기 혹은 후견인 뭐 영어로는 뭐 스튜어드라고 그러죠. 스튜어드, 청지기. 대신 맡아서 그 집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 혹은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가정교사, 몽학선생, 영어로는 튜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무엇과 같으냐면 청지기, 후견인 혹은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 그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을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고대에는 보면 이런 명문가나 이런 귀족들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튜터나 그런 이런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그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왜? 제대로 된 집안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이를 갖다가 왕족으로 또 귀족으로 정말 이렇게 자라는 때는 어릴 때는 아주 그런 어떤 그 후견이나 그런 신분은 낮지만 그런 어떤 교사를 줘서 엄하게 다스리게 합니다. 왜요? 그렇게 했을 때 커가지고도 이 아이가 방탕하게 되지 않고 제대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어릴 때는 비록 그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을 신분이 높은 자녀이지만 그런 청직이나 가정교사 밑에서 엄하게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제재와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들의 밑에서 그들의 명령을 받으며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은 이제는 성숙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고 이제는 그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자유함 가운데서 그것을 누려나가는 진정한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갈라디아 성도도 있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란 겁니다. 신약의 성도가 누굽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흘리신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도록 내가 여인이 아기를 놓는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며 진리를 통해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자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구태여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 내가 가정교사 밑에 배운 것이 내가 자라서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그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과 내가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난다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진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하고 또 질문해보고 우리가 그 답을 찾아봐야 될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크리스찬이 성숙하다는 의미인지, 과연 무엇이 우리 크리스찬이 성숙하다는 그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건강한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건강한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편 26편이 있는데요. 시편 2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는 그 시편 26편 1절에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그가 주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1절, 그리고 나중에 그 이 시편을 끝내는 11절에도 똑같이 또 한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For I have led a blameless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하다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자기는 전혀 실수 안 하고 자기는 전혀 잘못도 안 하는 죄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까? 영어로는 보니까 blameless 뭡니까? 질책을 안 받고 책망을 안 받고 전혀 어떤 그 책망받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 과연 다윗이 그렇게 무결점의 사람입니까? 물론 그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런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의 키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것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완전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인테그리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인테그리티. 여러분 아시죠? 인테그리티. 그래서 이 인테그리티라는 것을 한국 성경에도 번역했을 때 보면은 순결함 혹은 성실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결함 혹은 성실함. 그래서 이 본문에 있어서 이 시편 26편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어떻게 이것을 주석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실을 엄숙하게 주장한다. 그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그의 신앙 고백의 일부이고 그의 성실함의 증거들이 여호와를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신뢰하도록 그를 격려시켰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떻게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성실함이다 혹은 순결함이라는 것인데 물론 이것을 이 성실이라는 이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한마디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지런하다 혹은 뭐 정직하다는 그런 하나의 말로는 다 포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말이나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생각의 동기까지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 나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중심을 드렸습니다. 거짓 없는 나의 신앙 양심으로 그대로를 드린 그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내가 어떨 때는 화내기도 하고 미워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것을 다윗은 완전하다라고 표현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크리스천이 성숙했다, 인격적으로 더 깊은 인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 의미에서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첫 번째 건강한 인간성이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오래 했지만 이렇게 주위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글쎄요. 믿음 생활은 잘한다고 하고 믿음은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뭔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가 믿는다는 것하고 그의 삶하고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떤 말로 본다면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점점 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이런 그 커피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지나서 잘 모를 건데 그와 따뜻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다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정말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싶은 사람.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더 신앙이 깊을수록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신앙 생활함을 할수록 점점 더 뭔가 인간성이 메말라지고 뭔가 잣대를 들이대고 요즘 청년들 하는 말로 꼰대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이 적지 않아 많다는 겁니다. 저도 늘 제 자신을 그렇게 돌아봅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화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건강한 인간성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모순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건강한 인간성이란 것은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그런 인간성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앞에서 말했듯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성실함과 순결함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첫사랑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형상, 그것이 건강한 우리의 인간성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것,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갖다 신앙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직함과 그 깨끗함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실함으로 믿는다가 전부가 아니라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양심과 그 깨끗함으로 나가고 있느냐.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여러분 점점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별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심에는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중심에는 내 인격이 안과 밖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 모순이 그 중심에 있지는 않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인격적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측량하는 그 기준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에 대해서 저는 이 성숙과 이 인격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샘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우리가 굉장히 연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보여줬는데 크게 그는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겸손함, 그가 겸손함으로 혹은 자신을 낮춤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다윗의 삶에서 가장 힘든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사울 왕에 쫓겨서 바로 죽음의 목전에서 그가 쫓겨다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무엘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다윗이 도리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해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고자 마치 정말 절간에 벼룩을 잡듯이 그렇게 샅샅이 뒤지면서 그를 찾아다녔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사울 왕과 그 병정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조용히 가가지고 바로 사울 왕의 머리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던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뭐랍니까?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말하자면 사울 왕이 먼저 죽이고자 했으니까 말하자면 이건 정당방위니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도 겸손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가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면 또한 나를 죽이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이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울왕을 의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불만스러운 것,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여기 대해서 자기도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많은 뭐 몇천 년 전이든 지금이든 불평하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왜 악인이 잘 되느냐는 겁니다. 남을 속여먹고 남을 핍박하고 억박지르고 거짓말하고 탄압하는데 왜 악인들이 잘 되느냐는 겁니다. 왜 떵떵거리고 잘 살며 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호의호식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호소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가 참고 이겨나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지를 그가 믿음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으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으리니 너희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가 언제입니까? 몇 분 후입니까? 몇 시간 후입니까? 며칠 후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잠시입니다. 그것이 몇 분 후가 되었던, 몇 년 후가 되었던, 몇십 년 후가 되었던 동일합니다. 잠시 후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었기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 보면 이거 불공평합니다. 왜 하나님 이러셔야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신앙을 잃고 교회도 안 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의협심과 이런 불공평함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많은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격적인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갈라디아 성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인격,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품에 점점 더 우리가 자라난다는 뜻이 아닙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자격과 그런 신분이 됩니까?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엉뚱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형상을 우리가 지음받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매우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 아이의 영적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을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야, 이런 칭찬받고자 하는 것인가.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찌으심을 받은 자니. 그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뭐란 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선하게 일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by good works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to do good works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일로 너희들이 열매 맺기 위하여서 지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함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얘기하는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향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거룩, 하나님과 같은 거룩이 아니지만 점점 더 거룩을 향해 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세요.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꾸짖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상당한 열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해서 그 율법에 그 지금 다윗이 저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할례.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 됐다고 할례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단지 건강의 목적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경수술을 하는 경우도 합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건강의 이유로. 그러나 신앙적인 종교를 인연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거짓 교사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신앙을 가로막는 굉장히 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인격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로막는 두 가지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종교화된다는 겁니다. 종교화되는 것. 방금 얘기했다시피 갈라디아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처럼 다른 복음에서 벗어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함으로써 이것이 구원받게 된다는 이런 종교화되는 겁니다. 점점 더 율법화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세속화가 있습니다. 세속화. 세속화가 뭘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별로 종교적인 데 관심도 없고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속화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율법입니다. 율법을 아예 폐지시키는 겁니다. 아, 뭐 주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유했으니까 뭐 안 지켜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점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justification,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순간이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Glorification 언제입니까? 현재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어느 순간,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함께 왕노릇 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칭의와 이 영화 그 중간 사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이 Sanctification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은 믿음은 믿으실수록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진하게 우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안과 밖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통합된 인격체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런 건강한 인격체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그분께 맡겨드리며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시고 구속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 안에서 신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당신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